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아직 발각되지 않았을 뿐, 나 또한 욕망의 화신일 것이다. 아직 발각되지 않았을 뿐, 나 또한 욕망의 화신일 것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이제 살피게 되는 세 번째 유월절, 그 초막절까지 세 번째 유월절 그 이르기 전 초막절까지 행적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서 큰 성전 세우고 거대한 나라를 세워서 저들 위에 군림하시지 않았고 심지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런 죽음의 길에서 보호하겠다고 나섰지만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이기 때문에 저들을 엄히 책망하다가 혹시나 관계가 깨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과 목적이 우선되는 삶을 단호하게 살아가셨던 걸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명과 목적이 우선이 되는 삶이라고 해서 뭐 사랑이 없고 위로가 없고 용서가 없고 공감이 뭐 떨어지고 격려가 없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갈 때 그 바른 우선순위를 따라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하지 못하면 그게 이제 무슨 사랑이 없다 이런 식으로 너무 치부해버려서 이게 문제거든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초막절, 그러니까 10월 정도인데 예루살렘 지역으로 올라가시게 되는데 근데 공생의 마지막 네 번째 유월절이 다가오는 그 6개월 전인 초막절, 그러니까 10월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요한복음 7장을 참고하면요. 그 형제들도 모르게 스스로를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7장 10절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점쯤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그런 분위기, 사람들의 생각을 잘 보면 제자들 같은 경우는 아직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행하신 것을 볼 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걸 확실히 믿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명인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 부활에 대해서도 이제는 일단 뭐 아직 경험은 안 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그 믿음이 성장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그 어린 시절을 함께 자라왔던 혈육의 형제들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못 믿죠. 그리스도 되심 좀 더더욱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막 뭐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조롱 섞인 말도 했던 걸 봅니다. 7장 3절 보면 요한복음입니다.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했다. 형님은 이 지방에서 떠나서 유대로 가십시오.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육신 형제들이 누구냐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함께 지금 그 유년 시절과 뭐 이렇게 뭐 이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함께 자라오며 뒹굴던 형제들이 갑자기 그 형님이 뭐 메시아고 세상의 구세주다 이런 말이 믿어지지 않았겠죠. 근데 형님이었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동생들이 볼 때 예수님은 마치 자기를 나타내기 좋아하는 그러니까 너무 쇼잉오프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오해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동생들의 비아냥거림에 동요하지 않으셨고요. 그냥 당신이 걸어야 될 길과 그 때를 따라 행하셨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려 할 때나 또 베드로가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 할 때나 유대 관원들이 그를 죽이려 협박할 때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행동과 말에 반응해서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세요.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위협을 받아도 어떤 종교와 또는 반대로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어도 예수님은 오직 한 길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보내셨던 그 사명에만 집중하는 그러니까 직진하는 삶을 사셨던 거죠. 그래서 바른 사명의 길을 걸어가도 이렇게 예수님이 예수님을 통해 보듯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우리 눈에 이 길이 옳다고 하는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걸으며 나아가야 될 길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목적을 따라 걷는 겁니다. 부르심 따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셨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게 성도인 우리의 길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예수님이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제 그런 뭐 모욕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 시기. 총체적으로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어땠냐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확신은 없었어요. 또한 그 시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기대하는 그 메시아관이 있었는데 그게 뭐 예수님께서 뭔가 보이는 것 같은데 예수님에게 보이는 것 같은데 뭔가 다른 이런 것들을 이제 그들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제자들조차 그 예수님께 다가올 그 십자가의 길은 상상도 하지 못했고 그 고난의 날이 마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떤 회복할 날. 그래서 예수님을 보필하며 다녔던 자기들도 그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영광받을 날일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모든 유대인들에게 만연했던 메시아관으로 예수님을 분별해 볼 때, 예수님은 뭔가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세상의 권세를 뭐 휘어잡는 어떤 강력한 통치권을 가지고 마치 다윗과 같은 워리어 같은 모습으로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대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비난과 비아냥거리는 태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고 어떤 병자들도 다 치유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정도의 능력이라면 아, 이 사람이 좀 독립의 깃발을 들고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서 헤롯 정권 무너뜨리고 로마 정권 무너뜨리는 그런 데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니까 이제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사는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공이 되지 못하거나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비난과 비아냥과 공격을 하죠. 지금 한국에서 뭐 야당과 여당이 뒤바뀌어서 뭐 야당일 때 여당을 비판하면서 비아냥거리던 짓들을 사람들이 또 꺼림 없이 막 행하고 있고 또 반대로 여당일 때 야당을 비판하며 비난하던 그런 짓들을 야당일 테니까 또이 사람이 똑같이 행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신이 사역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 교회가 움직이지 못하면 않으면 교묘한 방법으로 자꾸 지체들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결국에는 전체 공동체가 부르신 사명과 목적에 하나 되어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도록 자꾸 분열시키는 그런 일도 벌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하늘의 능력, 이적, 표적을 보면서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조차 외면하고 귀를 막아버릴 뿐 아니라 심지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로 점점 변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 그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더 복잡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면서도 뭐 사두개파나 바리새파 사람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어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어떤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진 종교적 권세나 또는 그동안 자기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어떤 주도하던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이 집중력이 예수님께로 자꾸 흘러가는 이런 걸 보면서 위기를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모두 그 예수님을 추앙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그동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권리를 잃는 것 같은 그런 위급한 상황이 되죠. 그래서 저들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권모술수를 부려서 예수님을 죽이고 없애려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겁니다. 사실상 저들의 마음의 뿌리 속에는 이런 시기와 질투,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과 같은, 그러니까 그런 죄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겉으로는 항상 그 타이틀을 멋지게 건 다른 핑계와 이유를 외치고 있었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같은 성전 권력자들이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아 대신 증거로 나타난 이런 표적과 이적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름 아래 모여 만약에 무장 봉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 패권국이었던 그 강력한 로마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짓밟힐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해 대제사장이 가야바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예수를 죽여야 된다. 이 사람을 한 사람을 죽여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게 더 온전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이라는 것이 그 당시 그 국회 같은 데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산헤드린의 수장이 바로 대제사장 같은 사람이니까. 뭐 어쨌든 성전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회의 질서를 담당하는 어떤 그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명분이 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가짜 어떤 그런 이단이라면 당연히 그거를 저지해야 되는 그런 책임도 분명히 있었던 건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저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메시아다라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성취를 위해 보내신 메시아이셨기 때문에 이 성경과 역사를 조금만 더 신중하게 보고 그 말씀대로 바르게 서고자 했다면 사실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 이런 걸 보고 충분히 메시아다라는 걸 알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그런 직접적인 증거를 보면서도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걸 볼 때 사실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거죠. 이들이 이런 나라를 걱정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쥐고 있던 이 기득권, 이 정치 권세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유지하기 위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핑계와 변명이었을 뿐이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의 정치적 분위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았지요. 정치판에서 저런 식으로 행하는 걸 공공연하게 알았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보고 이건 그리스도다라고 확실히 믿는 사람들조차 그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함부로 막 이웃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9장 22절을 보면 요한복음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대답한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 사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된 그때 분위기는 죄악된 인간들을 위해 생명을 주시러 오신 메시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인간들에 의해 욕심에 찬 인간들에 의해 그것도 지금 역사로 보면 하나님께 사명을 맡았다고 하는 자들로부터 지금 살해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예수님이 사실 이런 분위기를 다 알고 계셨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쉽고 빠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저들을 다 불로 심판하는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의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용기 있게 계속해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이 새언약 백성된 사실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아가야 될 길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메시아 되심의 증거가 너무 분명함에도 자신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 나아가 결국에는 죽이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왜 그런지를 좀 차분히 생각해 보면서 내 안에 이런 바리새인 같은 어떤 이런 삶의 흔적이 있진 않은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모든 관계를 망치고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죠. 이것이 교회 안에 교인에게 발생하면 교묘한 방법으로 지체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결국에는 전체 공동체가 부르신 사명과 목적이 하나 되어 힘을 모으지 못하는 그 분열로까지 이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관계들을 전부 망치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서로 적이 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 엄청난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심지어 형제 자매 지간에도 분열과 다툼을 만들어서 가정을 지옥처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마음이 상하고 그 상하고 분한 마음으로 짜증을 내고 화와 분노를 쏟아내고 음흉한 짓을 하죠. 여러분 아이들을 보십시오. 그 어린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할 때 어떡합니까? 울고불고 성난 동물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부모를 막 공격하고 화를 내고 분한 마음을 쏟아내는 이런 걸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인간의 본능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본능에서 나오는 욕구들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 그 기준을 따라 어떻게 돼요? 우리를 다스리고 스스로 제어하고 이겨가야 됩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먼저 남을 섬기고자 하는 그거예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여 결혼에 이르는 게 뭡니까? 다 이런 사랑 때문에 그래요. 나보다 상대를 소중히 여겨주는 그 귀한 사랑의 열매로 결혼에 꼴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랑도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육체의 본능이 원하는 대로 욕구가 하고자 하는 대로 바르게 조절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기적이고 동물적인 본능을 따라 행동하게 돼서 결국 그런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관계, 서로의 관계, 그러니까 서로를 이용해 먹는 관계, 그래서 결국 서로의 관계를 파멸에 이르게 하죠. 여러분 간혹 뉴스에서 보면 데이트 폭력이나 뭐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토커처럼 상대에게 자기 욕심대로 집착하다가 결국 상대에게 해를 가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런 뉴스들을 듣는데 이런 뉴스는 이게 말씀의 가치를 따라 바르게 자신의 자연스러운 본능과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면 쉽게 드러나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차분히 나의 삶을 되돌아본다면 이런 삶의 태도들이 곳곳에서 지금 현재에도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아직 폭발하지 않았을 뿐이고 뉴스거리가 되지 않았고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언제라도 남에게 해를 가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라는 고집과 욕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표현은 안 해도 이미 생각 속에서 수없이 살인을 저지르고 수없이 미워하는 그런 게 우리 아닙니까? 차분히 되돌아보십시다. 예수님을 시기하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벌어지는 예수님 살해 음모들의 뿌리에 이런 인간의 본능적 욕구가 있었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나 또한 말씀으로 바르게 내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잡지 못하면 언제라도 내 안에 있는 욕구, 욕심, 욕망, 욕정의 괴물에 사로잡혀서 노예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내 안에서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이런 본능적 욕구를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축복의 길로 주신 이 말씀으로 바르게 다스리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본능적인 필요를 추구하게 하셨는데 이것을 적당하고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오직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고집스럽게 추구하며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들려오고 우리의 주변에서 함께하는 지체들을 통해서도 꾸준히 알려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만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또는 교묘하게 회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남을 위해 희생하고 먼저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드러나고 발각되지 않아서 그렇지 내 안에 늘 꿈틀거리고 있는 이 시기와 질투와 욕망과 욕구와 욕정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삶이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더더욱 철저히 주의 말씀의 가치가 나를 주도할 수 있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래서 그런 말씀이 나를 주도하는 그런 믿음의 길로 걷는 내가 되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